그래서 14장 19절부터 주보에는 14장 20절부터 40절이라고 나왔는데 14장 19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끊어가려고 25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절,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신약 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9절부터 25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먼저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은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데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우리 헌신도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 사명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 이 사명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지금 세워져 역사 속에 내려오는데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또 취미가 같아서 그리고 또 뭐 출신이 비슷해서 뭐 이래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각지 흩어져 있다가 우리 한 곳에 모이자 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으신 곳이 교회인 것이죠.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가 어두운 분도 많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도. 세상에 또 질타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를 주시 아니하시고 불완전한 교회이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완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불완전한 교회를 가지고 데리고 2000년 동안 일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일해 오신 과정 속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는 단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실히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가능하도록 모든 택한 자에게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일하신 그 결과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두셨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 이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이런 영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답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 20세기 그리고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고 신학적으로 또 목회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 존 스토트죠. 그분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네 가지가 특별히 있어요. 배우고, 배우는 교회. 돌보고, 서로 돌보는 교회예요. 예배하고 전하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뉘면서 들어가는데 지금 머릿속에 제 계획은 9월달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책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도. 이것이 이와 같은 배우고 돌보고 예배하고 전하는 교회 이것이 잘 진행되고 이 긍정적인 열매를 맺히기 위한 결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 서로가 대단히 유기적인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유기적으로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유기적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곧 은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은사.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부르신 성도에게 각자 주신 선물, 이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사를 보는데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일하심, 그분의 일하심이 너무도 경이로워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각자 저마다 흩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곳 헬리팩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에 묶어주심,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묶어주신 것이 그냥 너희들 모아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서로 건강하게 자라가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11년 전에 한국을 떠나올 때 오늘 2005년 9월부터 이 교회에 목사로 있을 거라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죠. 여러분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신군사님 올해 연세가 40세, 45세 네, 그냥 대충 45세로 하십시다. 45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러면 좀 말이 과하겠지만 물론 저만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인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경이로운지. 그러니까 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제가 좀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성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지금 하나님이 살아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이 신비스러워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기에는 그것을 근간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장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지극히 나를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나를 죽이고 내 죽음으로 내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 위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명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명예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때는 감격하셔야 돼요. 최 목사가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해서 감동이 아니라 예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격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교회의 본질과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발생된 상황이 그것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덕을 세워주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와 같은 잘못된 이 그들의 왜곡된 은사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자신이 높아지는데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 이건 대단히 불행한 거고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방언이었어요. 방언.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요? 은사 없이는 교회가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은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고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부터 와서는 점점 감정이 고조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대단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조는 격해 있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은사,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곡하고 이것을 잘못 오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 우리가 쭉 보았지만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 입에 5장부터 시작되는 근친상간, 또 뭐 여러 가지 논란된 문제들, 우상숭배, 자 여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감정이 격해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오용으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이어서 목사로서 화가 날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목사로서 뭐 애 아빠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화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에서 크게 화가 나는데 불신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교회를 비판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거기에 대항하지는 않지만 분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 뜻을 오용하고 왜곡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훼손할 때, 파괴할 때, 무질서하게 만들 때 대단히 화가 나요. 여러분도 그런 화를 내셔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분으로만 보는데 굉장히 그분도 한성깔 하셨어요. 욕도 하셨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좀 완곡하게 해놨지 과감하게 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칠 때 교회 안에 질서를 허물어갈 때 하나님의 장차 자기 생명을 핏값으로 세울 교회를 허물 때 그럴 때 대단히 분노하신 것 같아요. 자, 바로 지금 바울이 그 감정이 격해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받은 성도들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사유화합니다. 자기 것으로. 그리고 그 사유화해서 차별되어서 나만 받았다 구별하고 또 난 너와 달라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공동체가 모임 가운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 이 통역이라고 하는 은사가 없이 곳곳에서 예배 가운데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방언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딱 뒤에 문들이 있고 들어와야만 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도 모이고 큰 이런 스페이스에서 모이니까 얼마든지 지나가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관심을 가져보는 그리고 회심을 할까 고민하는 그리고 회심은 했는데 좀 믿음이 연약한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뭉뚱거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것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방언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방 신전에 대단히 친숙해 있죠. 그들 중에는 아무래도 적어도 한두 군데 이방 신전은 규칙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베네핏도 받고 유익도 얻고 자신의 어떤 즐거움도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 이방 신전들에서 보면은 신비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신비적인 일들. 그래서 대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서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갈멜산의 전투를 보면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놓고 비 오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는 비가 안 오니까 기도를 해도 엘리야가 비 꼬면서 이야기하죠. 니들 믿는 신이 자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빨리 깨워라. 깨워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깨워봅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리죠. 그러면서 이 신의 응답을 찾아보려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게 이방 종교예요. 몰래이라는 신에는 산 아이를 산채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대단히 문란하면서도 뭔가 이 제의식이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리고 막 듣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상 신비스러운 행동과 그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방 신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 와보니까 뭐 지나다가 오든지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저마다 방언으로 막 하는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오늘의 사건에 바울이 주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14장 2절을 우리 같은 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뜻을 올리는 그런 은사거든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야. 방언은 지극히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은사예요. 가장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개인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통역이 있으면 공동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은사인 거예요. 자, 방언이 개인을 위한 은사예요. 자, 그러면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2절에 그 전반부를 읽어봅시다.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기까지. 자, 이 두 지금 읽었던 이 말을 보면은 뭔가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조가 돼요. 분명히 방언은 개인에게 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신자를 위해서 준 것이 은사가 방언인데, 2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신자일 테니 방언은 신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방언이.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개 설교할 때는 그냥 이런 부분은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왜? 성도들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22절에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하고자 본문을 25절까지 끊었습니다. 21절을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22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 원인의 관계 속에서 나오죠.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렵고. 자, 지금 바울이 갑자기 예배 가운데 무분별하게 방언 사용하는 그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답을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 인용이 이사야서 28장이에요. 이사야서 28장에서 이 인용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건데, 왜 바울은 이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했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럼 이사야서 28장이 무슨 의도인지 가봐야 되겠죠?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28장 구약성경 구약성경 998면 이사야서 28장, 이게 인용 부분이 이사야서 28장 11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바울이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애우고 있다가 간혹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입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 좀 그 의미를 똑같이 하면서 나올 수 있죠. 바로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구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헬라어 구약 번역판인 헬라어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약간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사야서 28장을 이해하는 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것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유다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좀 586년? 네, 숫자가 헷갈리는데 그때 대략 그때쯤 망하죠. 자, 722년에 망하기 전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데, 28장의 시작은 맨 위에 1절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2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언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 대상, 그것을 시키는 대상이 아수르인데 이 심판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11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좀 더 이제 우리 한국말보다는 옆에 혹시 NIV 영어가 있으면 영어식 표현은 이래요. 11절에 우리 한국말 표현에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에게. 이 말인데 좀 영어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외국인의 입술과 이상한 방언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왜 너희는 멸망한다라고 정확한 언어로 말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 그리고 이상한 방언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는데 그 심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은 방언인 거예요. 외국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은 이스라엘에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바울이 가져오면서 고린도전서 지금 상황에 접목을 시키는데 대단히 어떤, 그러니까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방언도 기지만 구약성경에서 못 알아듣는 말이래요. 못 알아듣는 말. 자, 이 못 알아듣는 말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은 그것을 뜻을 알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못 알아먹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표적이다. 표적이다. 여기서 표적은 뭐냐면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는 상징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방언을 이야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한다. 심판의 사인이 뭐다? 방언이다. 방언이 곧 알아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심판 멸망으로 끌고 간다. 이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넘어가면 자, 이걸 교회 지금 방언의 이야기와 접목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한단 말이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처에 방언을 하는데 믿지 않은 자가 그걸 보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절이죠.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다 미쳤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쳤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성도 신자들 안에서는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다 미쳤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이걸 보고 미쳤다 하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에게요. 미쳤다 하고 나가는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방언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멸망으로 가지고 가버리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방언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의 시내에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 하고 가버리면서 예수를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로 들어오는 사람을 믿음으로 품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오히려 반감사계에서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 신자들이 말하는 방언이 그들을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사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방언이 결국 심판을 말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했다, 이해의 실력, 이해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잘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했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이렇게 오히려 결국은 방언한 이 목적과 이유가 뭐였어요? 이 지금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막 방언 예배 가운데 공동체 모임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나도 받았다 하면서 높이는 자기의 은사의 목적을 왜곡하면서 사용하는 그들의 자기 교만이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사인으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똑똑하면서 얼마나 이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가 이걸 가져와서 적용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언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처방을 내리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19절에 1만 마디 알아먹지 못한 1만 마디 방언으로 어떤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딱 다섯 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 의사소통이 되니까. 예수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100배 난다. 바로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방언하지 마라. 방언은 쓸데없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신앙에도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고 과시가 되고 또 은사로서 그것이 자기 자랑의 은사로서 사용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영혼 구원을 실패하는 생명을 사망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9장 19절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에 불러들이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오는 것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바울에게 한낱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그 영혼들을 사망의 멸망의 자리로 내모는 크리스찬들의 현실을 보고 누가 분노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방언과 대조해서 24절에는 예언은 그럼 뭐냐 간략하게 예언은 뜻이 통하는 거죠. 다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로 특별히 이제 중세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이 예언이 설교에 목회자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도 적용을 하는데 결국 알아먹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서로 뜻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와 같이 역할을 잘하고 기능을 잘하듯 그러나 방언은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방언하지 말아라. 하려면 통역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고 부득불 그런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혹은 어떤 기도 모임 시간에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으로 했던 은사의 사용이 생명을 사망으로 내모는 그런 끔찍한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에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부여하셨던 이 짧은 3년의 공생의 시간에 부여하셨던 생명들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피곤하셨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괴로우셨어요. 아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짧게 도달할 수 있는 여행 길에도 일부러 돌아가서 들렸다 가기도 하시고 밤낮으로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교회를 세우신 뜻도 이와 동일해요. 한 생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해야죠. 혹 은사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혹 그에게 말실수로 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교회는 왜 이래?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아픔이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살아있는 교회로 그래서 생명,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사랑의 근거에서 사용하시고 또 은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읽고 그의 필요를 알고 믿음 없으니까 우리가 더 낮아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격려하면서 끌어주고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돕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명은 살아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실족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 실수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실수마저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런 우리의 작은 몸짓이라 하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에 지친 마음에 쉼을 주고 찡그린 얼굴에 미소를 준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은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사명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듯 우리 교회의 사명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한 존재로서 쓰임받는 건강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아름다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